겨울에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 소나무 그런 찬양 같다고. 쓸쓸하고 외로운 소나무지만은 그 겨울을 이겨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그런 찬양 같았었다고. 고맙다고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서거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자기의 삼촌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의 어머니였던 왕비죠. 어머니는 자기의 삼촌인 작은 아버지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왕비가 됩니다. 어머니에게도 실망을 하죠.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주제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있다가 급히 돌아왔던 이 아들 왕자 햄릿, 아버지 햄릿이 죽은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중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죠. 유령이 나타나는데 밤마다 그 귀신이 죽은 선대 왕이었던 햄릿의 아버지 왕의 모습이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 아들 햄릿은 어느 날 유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유령, 그 귀신을 만납니다. 그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난 너의 아버지 햄릿이라.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알기에 독사에 기가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삼촌인 작은 아버지가 내기에 독사 독을 넣어서 죽은 것이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 햄릿은 반신반의하죠. 이게 사실인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갈등하죠.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확증이 가질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살해당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궁중환에서의 암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음모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 원수를 갚아나가는 보복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덴마크 국왕 궁궐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때 그 아들 햄릿이 자기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확증을 짧은 연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미친 척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때마다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자기의 의지를 실행해야 되는데 막상 어느 순간에는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햄릿을 보고 결정장애인이라고 또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앞에 놓았을 때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에 그런 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인생은 수없이 살아가는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균이 아닙니다. 이게
책, 예,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런 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균이, 세균 덩어리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화장실에만 더러운 세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식탁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오글거리고 있습니다. 무균의 세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세상에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을 없는 척 덮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순간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썩어가고 있는 거죠. 뭐 문제 덩어리들을 아닌 것처럼 이걸로 저걸로 포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이 괜찮은 것처럼 흉내도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은 문제 덩어리라는 거죠. 누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린아이처럼 싸우다가 삐치다가 아니면 금방 토라지다가 아니면 금방 돌아서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어른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가. 사람이 참 어른스러워라는 말 나쁜 말 아니죠.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참 그 사람 하나님 사람다워. 어떻게 그렇게 문제들을 아픔들을 또는 상처들을 이겨나갈까. 야곱이란 일생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점이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그 인생의 고비 속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패턴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얽매여서 함몰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비결을 야곱의 일생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야곱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그의 흔히 말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첫 번째 서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20절, 21절인데 20절만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사실은 쫓기듯 떠밀려듯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첫 번째 서약, 야곱이 제이콥 메이드 어 바우 서약 또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외로움 또는 고난 또는 실패, 쫓김의 자리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합니다. 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이런 이야기, 아마 뭐 말씀을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카드 내용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광야이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빈손이야, 나그네인걸. 그때 잘못 달고 찾아가고 잘못 찾아 들어간 그 길에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마 2주 전에 베델의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날 마지막에 그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열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열심으로 모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날 통곡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고백을 했겠죠. 인생의 고비마다 해야 되는 또는 들어야 되는 오리엔테이션,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 교사들에게는 교사 선서가 있고요, 의사는 의사의 서약 선서가 있고, 판사는 검사는 다들 선서와 서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직업의 윤리관을 이야기하는 윤리 대강령이고, 또는 그 직분의 직함의 포지션의 타이틀에 걸맞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서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판사의 직분을 가지겠다고. 작년부터 우리 부장판사님 가족, 집사님 가족이 참석하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분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결혼을 왜 해요? 아니, 결혼식 그냥 살면 되지, 결혼식이 무슨 중요합니까? 근데 서약이라는 게, 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생 속에서 서약하고 선서한다는 거. 안식일이라는 거,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세상을 향하는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배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 땅, 루스라는 그 땅, 잘못 알고 찾아 들어간 그 땅,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배지였던 그런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미 기다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에게 머물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 앞에서 야곱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You will be with me. You will watch of me.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한 다음에 You Lord, the Lord will be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제나 서약을 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오리엔테이션이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베델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 이사 가셨지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행복했다고. 왜요? 내 남편이 내한테, 여보 미안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차 안에서 아내를 보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했었던가 봐요. 여보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힘겹게 버텨온 인생, 내 옆에 있어준 거 고맙다는 말이죠.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도 참아주고 용서해준 것도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나 당신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죠. 여보 미안해.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행복했었다고 고백, 서약, 선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서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아닙니까?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손을 대법원장 앞에서 서약하는 거. 나는 이 미국 땅의 대통령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뭐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의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서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뭐죠? 그 사명을 잃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가슴이 쓰러진다는 것이고 선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탐욕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숲속에 집어넣어봐요. 짐승하고 똑같이 되죠.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끼리는 살아가는데 자기들끼리는 룰이라도 있지만은 인간은 탐욕이 끝이 없잖아요. 더 세상 속에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뭐 무슨 선이 무슨 서약이니 고백이니 말 안 해도 알지 않느냐고 꼭 뭐 낯간지럽게 뜨겁게 고백이니 선선이 서약이니 다시 쓰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인격이 지켜져요? 오래가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죠. 그 유명한 섹스피어의 최고의 작품이죠. 햄릿. 우리가 알기에는 선택을 하는데 언제나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는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결정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햄릿은 그런 연약하고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건 분명히 정의입니다. 악을 징계하는 건데 이 악을 징계하다가 보면은 뭐가 돼요? 또 다른 악을 제거 또 다른 악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을 세우기 위하여 보복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오해 때문에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죠. 오히려 악을 징계하다가 또 다른 악을 징계, 또 다른 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햄릿 가운데 섹스피어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라라는 음모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해결하고 내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솔직히 따져보면은 모든 문제의 결론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깨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지도책을 던져주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인생이야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문제를 만드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귀신이에요 인간은. 그리고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 문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은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뿐이고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고착지혜란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궁리와 내 깨와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보여주셔. 그러면서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32장에 또 다른 그의 선택 또는 서약, 서원이 나옵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인생의 고비 앞에서, 죽을 고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I saw the God face to face. 내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는데, 그런데 My life was spared yet. 내가 살아있다고. 이 말은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은 스페어로 살 것이고 남은 인생은 나는 이제 덤으로 살 것이며 이제는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서원이죠. 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덤으로 주신 거야.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다가, 어떤 사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내가 너 사랑해. 그날 나는 통곡했다고. 서약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스페어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으로 번져 나가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사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 내 목표와 서원, 서약, 선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서약을 심지어는 찢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이 그렇습니다. 맹세하고 선서하고 서약하고 고백했지만은 어느 순간은 속았다라고, 잘못 봤다고, 못 살겠다고, 안 맞는다고, 떠나가겠다고, 다른 곳을 찾겠다고,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서약을 찢어버립니다. 늦기 전에 찢어버리고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찢어버리자고, 주변에서도 아니 심지어 가까운 부모님들마저도 이제는 갈라서라고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생의 고비를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방향 상실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나온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온갖 머슴살이로 합니다. 고백대로 외삼촌에게 품값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당하게 되죠. 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요. 왜 자기는 그렇게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만함 아닙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심지어 뿌린대로 거두는 것 말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하고 선서대로 살았으면 그런 일이 닥치지 말아야 되는데 열 번이나 외삼촌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 정말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흠모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삼촌에게 이 여자를 내게 달라고. 그래? 그럼 7년을 일해. 7년을 일하고 난 다음 결혼식하고 그날 밤에 들어갔지만은 그 결혼식한 그날 밤에 맞이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살게 되고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른 때의 상황을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상실됩니다. 뭐지 이거? 나 기껏 선서하고 서약하고 나아갔는데 이게 뭐야? 많은 직업의 윤리 강령 사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꿈이 어렸을 때부터 교사였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거창한 꿈까지 가졌던 한 분. 그래서 교육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교사 자격증도 가졌지만은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용을 안 되는 거예요. 임용 극장까지 받았지만은 누군가가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립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돈 한 100만 원 아니 이제 1000만 원 뭐 주면은 사립학교 교사로도 채용될 수 있으니까 돈을 주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고 싶진 않았지만은 억지로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교사로 막상 들어가서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미래도 밝게 하고 국가도 책임질 만큼 그런 교육의 꿈을 가지고 강단에 섰지만은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교사들끼리 갈등이 있었고 누구 파에 교감이냐 교장이냐 이사장이냐 누구 실력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끝나고 나면 회식해야 되고 또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단에 서면은 아이들이 옛날하고는 달라 이상하게 말도 듣지 않고 조롱도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별짓을 다 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선생님 하는 거 다 영상 녹화도 해가지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학부형들이 욕이라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 뺨이라도 때리치면은 꼼짝 못하는 그런 교사를 하셨던 분. 오랫동안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의 원래 꿈은 정말 괜찮은 교사가 되는 꿈이었지만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방향을 상실하죠. 디스오리엔테이션이 깨져버렸죠. 오리엔테이션에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두 분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분들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찢어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인생에 영화 배우로서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리프, 그분은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나올 만큼 건장하고 대단한 체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95년 그분은 아마 영화 촬영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목 이하의 모든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휠체어에 타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아카데미 그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후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일어설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1년 만에 그것도 간신히 그 강한 의지를 통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리고는 휠체어에 타서 그 많은 관객들에게, 그 대단한 배우들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꿈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 완전히 디스오리엔테이션 속에 그는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버텨왔었죠. 그 다음에 봐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예. 또 다른 인생의 고비 속에서 야곱은 얍복강에서 사실은 새로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덤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겠다고, 움켜잡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하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을 수도 없었고 아닌 것처럼 다른 것으로 포장할 수도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아니 더더구나 이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세겜 땅에 들어와 살던 야곱 그의 막내딸 디나가 그 동네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에 살고 있는 추장이, 하몰이란 추장의 아들 세겜, 그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11명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이것을 알았던 세겜 추장 하몰이 와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내 아들이 보니까 당신의 딸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결혼시키자고, 결혼시키자고. 그럼 좋지, 결혼시키자고.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 시몬과 레위, 이 두 형제는 성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종족들, 부족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타협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과 혼인을 맺기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게 했고, 할례를 행하고 한 다음 그 모든 남자들을 도륙, 살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남은 인생 새롭게 살 거라고, 이스라엘로 살 거라고 다짐하고 또다시 서약을 했었지만은 야곱에게 찾아온, 이 가정에 찾아온 먹구름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식구도 작지 않느냐, 숫자도 작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 이민자들 아니냐, 그들은 그래도 모든 부족들이 연합해서 달려든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아들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들, 비겁하게 혹은 거짓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는 것처럼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육하고만 아들들을 나무라기 시작하죠. 이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라헬이 낳은 딸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가정에 일어난 아들들의 불만이 터지는 고백입니다. 배다른 아들들, 첩의 아들들, 종의 아들들, 지금까지 당했던 서러움을 아버지에게 토해내는 갈등이,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죠. 아버지, 우리의 누이가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당신의 딸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암투들, 갈등들 그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정신이 번쩍 들죠. 아브라함은, 아니 야곱은. 아들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암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때로는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디스어포인트를 또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격을 당해서 내 서원과 서약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주일날만 되면 오늘 어느 교회를 가야지, 갈 데가 없다고, 발이 무거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한두 번 미국 교회도 가보고 한두 번 이 교회 저 교회도 가보지만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안 내켜, 무거워. 주일만 되면, 차라리 주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더라면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라도 않을 텐데,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무거운 발걸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교회가 갈 데가 없다고. 무서운 말이지만은 많은 책임을 느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먹고 결국은 교회까지 발걸음을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나 이상한 입을 비축거림이나 또 다른 비방을 들을 때, 이제 각오하고 은혜만 받기 위하여 백이종군하면서 무조건 나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약하고 찾아왔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건 뭐야, 내가 있었던 저쪽 교회 문제 여기도 똑같이 있잖아, 보기 싫은 인간 여기도 있네, 또 있어, 더 나쁜 놈, 뭐야 이거. 우리 그때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또 다른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실감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는 주시지 아니했지만 주소는 주셨고, 나침판 말이에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디렉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 말씀 안에는 해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방향이 다 들어져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리오리엔테이션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인생에 왜 허망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셰익스피어 이야기죠. 햄릿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속에서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원수를 갚고 보복을 끝나고 내 소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이 허망하다라는 걸 아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라고, 돈 벌려고 아웅다웅하고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엉뚱한 사람이 죽고, 약을 탔는데, 독약을 탔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안 죽고 다 엉뚱한 사람이 죽고, 내가 그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고 죽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 허망하다는 걸 보복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죠. 이걸 아는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먹구름이 찾아온, 지금 야곱은 멈추어 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그리고 문제가 아닐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죠.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전에 내가 만나 주었던 베델, 전에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라. 침체되었던 자리,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때로는 내 욕망을 쟁취하면서 나타났던 허망함의 그 자리,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탁월함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서하듯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여기도 이 교회도 별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또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죽어도 나는 이제는 안 사람 만나기 싫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물었던 자리, 잿더미가 된 자리, 폐허가 된 자리, 상처투성이인 그 자리, 나 홀로 하나님과 싸워야 될그 자리에 다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고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엘리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에게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 넋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대로 끝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혼자인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먹으라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라고,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라. 베드로, 나 정도쯤이면은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고, 그 정도쯤이면 의리 있는 줄 알았고, 그 정도쯤이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추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었고, 그렇게 살아갔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서 서약했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이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죠. 모른다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맹세했죠. 디스오리엔테이션. 다시는 제자니 뭐 그런 이름 부르지 말라라고, 나 제자 아니라고, 나 어부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떠내려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시는 상대도 하기 싫다라고, 거짓과 위선을 가득 찬그 인간들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냐고, 그런 베드로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다시 서원을, 서약을 회복시켜주고 있고, 그 옛날 시작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을, 리오리엔테이션을, 방향 재설정을,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이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어부가 제일 편해, 나는 더 이상 안 가, 안 해, 어울리지도 않는 거야 라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고. 자, 그런
그날 밤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야곱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감동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온 자기의 가족들 가솔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년 전 30년 전에 나타나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서원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생일을 다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로 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자고 결단하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동네 원주민들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 원주민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는 거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일어나서 갑시다. 모든 장식품 모든 귀걸이 금목걸이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떠나가자라고. 이 땅에 이 세겜 땅에 살면서 물들었던 적당히 살면서 타협했던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새로운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여전히 석좌 교수로 남아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약 그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앙인의 패턴 그리고 성경의 패턴입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패턴을 그 다윗의 신앙의 패턴을 이 세 가지 유형 속에 놓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방향 설정과 그리고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다시 위대함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변명 삼아서 포기하고 구실 삼아서 주저앉고 이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리오리엔테이션으로 새로운 뉴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내 영혼은 너는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너는 좌절하고 원망하는고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주일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시간 아닙니까? 시편 57편 한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편 57편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Confirmed and confirmed. 세상 일에 그렇게 confirm을 잘하면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confirm을 왜 자주 못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 stayed first. 다시는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또 한 번 비록 내일 요동하고 비록 또다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 다시는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서약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